이 시간에는 조성아 목사의 복음 강해 밭에감 주인 보화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그 죄에 대한 정죄, 고통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죄에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도 그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충분한 피해 되나면서도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있죠. 그 시효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이제 죄를 묻지 않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성경만큼 우리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죄를 처리할 것인지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범죄는 하지만 그 어디서도 범죄한 이 죄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걸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또 그 죄에 매여서 정죄 속에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두신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레위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범해서 심판을 하고 또 벌을 내리는 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면은 잠깐 한번 예레미야 17장 1절을 펴서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뿔에 새겨졌거늘. 하나님은 유다의 죄, 이 유다는 어떤 한 사람, 한 지파를 가리키고다 대명사지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데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뿔에 새겨졌거늘. 하나님에게는 죄에 대한 기록을 장부를 두 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번제단 뿔에 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장부지요. 근데 그 기록하는 기구가 성경에는 금강석 끝 철필이라 그러죠. 다이아몬드죠. 가장 강한 것으로 그 담뿔에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장부인데 번제단뿔에 새겨놓은 그 범죄의 기록 이것은 그냥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울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강석껏 철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판에 기록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보도록 기록해 놓은 범죄예요. 범죄의 기록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쳐서 뭐 큰 돈 아니죠. 맛있는 걸 사 먹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사촌하고 너무 이렇게 아버지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게 너무 그 호기심이 많아서 몰래 아버지 담배를 훔쳐다가 어릴 때 한번 피워봤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연기가 돌아서 막 콜록콜록하고 그 바람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몰래 근데 그 떨리는 가슴으로 담배를 훔쳐서 피워본 적이 있고 또 친구들하고 수박밭에 가서 수박서리도 해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는 죄가 남아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봤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보셨고 땅도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기록자신데 우리 마음판이라는 그 마음판에 사람이 보고 알도록 죄를 기록해 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어 있어서 죄에 대한 가책도 느끼고 정죄도 당하고 죄에 대한 고통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두 장부를 기록해 두셨느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고 또 사람이 보도록 기록해 놓은 이 범죄. 그 새겨서 기록해 놨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기를 잘못했을 때 때로는 연필 지우개로 그걸 지우기도 합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지우는 방법이 있죠. 근데 죄는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고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오직 핏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저희 굉장히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단에, 왜 단에 뿌립니까? 그 단에 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피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피가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지우개고 금강석 끝을 필로 새겨놓은 그 죄도 마음판에 정죄되는 그 모든 죄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피예요. 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어떤 죄도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4장에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보통 평민의 하나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사람이죠. 보통 평범한 백성이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 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참 고통스러워 괴롭겠죠. 하나님은 십계명 두 돌판과 613가지 법이 내려올 때에 여러분 율법에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는 거죠. 첫째는 계명의 율법입니다. 둘째는 이제 제사법에 대한 율법이죠. 제사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는 계명과 또 제사법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에 죄를 씻는 방법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평범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 선한 행위,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안 된다. 사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에 이디오피아를 두 주간 다녀오면서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옛날에 에티오피아가 황제가 있었을 왕조 시대에 도로교통법이 있었겠냐. 도로교통법 없었다. 뭐 말 타고 다니면서 무슨 왼쪽, 오른쪽 뭐 어떤 그런 법들이 있진 않았을 거다. 자동차가 생기고 과속을 하게 되고 인사사고가 나게 되고 또 여러 문제가 되고 충돌이 되고 하니까 이제 도로교통법, 자동차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나고 이게 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다. 법이. 그럼 여러분 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범죄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범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줘서 죄를 죄되게 하고 죄로 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지켜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법이 아니고 선하게 살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준 목적 자체가 선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범죄한 인간이다. 죄를 지은 인간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다. 율법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이미 범법했고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 법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범법하지 않는 자들에게 법이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죄로 인한 사망, 저주, 멸망이 이미 마음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정죄, 그 법이 그를 향하여 정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범죄에서 값을 지불하고 그 범죄에 대한 죄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자유롭고 해방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준비한 사람도 보통 백성이고 그럼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물에 안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를 누가 합니까? 혹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한다 그러는데 아니죠. 제사장은 대속죄일 때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고 보통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범한 당사자 자신이 속죄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레위 16장에 안수한다는 것 자체는 그 안수에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속죄 제물 머리에 두기 위해서 안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법에 의해서 그 죄의 심판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속죄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깨끗한가 아닌가를 정결한가 정한 집성인가 보이고 둘째는 죄인인 그가 범죄한 그가 이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죄를 넘기고 그 다음에 넘기는 이유가 안수가 죄를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해서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짐승은 죄의 삭신 사망이 와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죄가 죄값이 지려지니까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보통 백성이. 제물을 잡는 것까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잡으 속죄 제물을 잡으면 그럴 끝이냐? 거기까지가 죄인이 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끌고 이끌어오고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죄의 대가로 그 염소를 잡고 거기까지가 죄인인 평민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칠해서 죄의 기록을 지우는 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칠해서 죄의 기록을 지워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속죄 때는 개인이 죄를 넘기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이제 짐승을 잡고 그러면 이제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치를 하지요? 번제단? 뿌리. 예. 그 번제단에 네 개의 뿌리 있는데 거기에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개라는 것은 보통 뭐 남녀노소 그다음에 빈부 귀천 뭐 동서남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번제단 뿌리에 기록된 그 죄를 지워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의 피를 거기에 칠해라. 그러면 짐승의 피로 번제단 뿔에 기록된 죄를 지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죄의 짐을 가득하게 지고 왔다가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넘기고 그 염소를 잡고 잡아서 피 흘려 죽는 걸 보고 이제 나머지는 그 전부 태우는데 제사장 양품에 피를 담아서 그 번제단 뿔에 가서 탁 바르는 걸 보면서 아, 내 죄가 이렇게 해서 지워져 버렸구나. 아, 기록이 지워져 버렸구나. 그러면 마음판에 기록된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지워져 버리는 거죠. 실제 번제단 뿔에 기록된 죄는 피를 칠해서 그 피로 지우는 겁니다. 근데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피를 한 잔 마실 수 있어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번제단 뿔에 기록된 죄가 하나님의 장부에 지워졌다는 그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마음의 죄가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실제 의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았다. 아, 저 염소의 머리에 죄가 넘어가고 제사장이 그 죄를 갖고 가서 다 번제단 뿔에 칠해져 버렸구나. 짐승의 피로 번제단 뿔에 기록된 죄를 지워버렸다는 제사장이. 그러면 그 죄를 지은 백성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아, 저기 짐승이 피 흘려 죽고 사망을 당하고 죄의 기록이 지워졌다. 그러면 내 마음 죄가 없네 하고 자기 마음판에도 지워져 버리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 내 죄가 씻어졌구나 이래서 죄가 없어졌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통 백성의 속죄인데 하나님은 대속죄일이라고 매년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차 1회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주셨어요. 그때는 물론 대제사장은 아론이겠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표로 두 염소를 뽑아서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한 마리는 백성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아사셀 염소로 내어놓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장부, 번제단 뿔에 기록된 죄를 지우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은 이제 죄를 넘기고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해놓은 그 번제단 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다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 피로 죄를.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록된 죄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지워버리고 씻어버리는 일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매년 7월 10일이면 그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죄를 그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갖고 들어가서 다 치려버리고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나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느냐면은 1년 동안, 아니, 매번 지은 죄나 1년 동안 기록된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죄를 지우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구약의 짐승들처럼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왔다면 나는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된다. 9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이 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 피의 지우개로는 1년 동안 지은 죄밖에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그럼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의 기록을 지우고 그 이듬해 또 짐승의 피를 갖고 가고, 만약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죄를 지워버린다면 26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예, 예수님은 구약의 짐승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매년 한 번씩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죄를 다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하셨다는 거. 그게 죄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연결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성아 목사의 복음 강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들으셨습니다.